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이 새벽 아침에도 한 주를 시작하며 또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을 또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 원하며 성령의 뜻을 분별하며 또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복음 가운데 인도받게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고 있는 각 교회 교육자들과 또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담을 더해주옵시고 성경의 복음이 더더욱 깊이 알아지고 더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지난번에 아홉 번째를 하다가 내용을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9-1 이렇게 내용을 좀 정해봅니다. 계속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좀 보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더 나아가서 어떤 물음이 있냐면 우리 22장 4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구약을 보면서 메시아가 올 거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어요. 신약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어느새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새로운 사실은 구약에서 계속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좌를 두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하해서 육신으로서 이 땅에 들어오신 거죠. 그거를 간간이 성경에서 하셨다는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왜 의로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떻게 말하면 그냥 소리에 불과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를 누가 계속 그 말한 것을 지켜보면서 오실 그때까지 체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성취된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서 그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한두 구절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계속 전달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음을 알수 있고 오늘 읽을 23장 내용 보면은 마태복음 1장부터 마찬가지죠. 계속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23장에서는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장면이에요.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말했던 그분이 이미 이 땅에 거하셔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거의 가고 있는 타이밍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9장부터 25장까지가 마지막 사역의 다섯 꼭지의 어떤 그런 사역의 내용이고 설교의 내용인데요. 저 지난번에 2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20장을 통해서 20장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사실은 막상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던 그분들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실제 맹인인 것을 알수 있고 실제 맹인들은 그들의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그들의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들에게 하는 부분들을 또 실제 내용들을 볼수 있습니다. 또 21장 내용을 봐도 나귀 새끼를 이렇게 가져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1장에서도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말로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서 다윗 자손임을 실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2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22장 4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바리새인 대답이 뭡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고백하는 의도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바예요. 그렇죠? 20장 같은 경우는 맹인들의 고백이었고 21장 같은 경우는 다윗의 자손인 것을 그가 증명하려고 그가 예언된 것을 성취하는 장면을 두고 마태가 표현한 거고요. 21장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걸 말한 거. 알고 있는 말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는 다윗 자손으로 올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막상 그것을 묻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어지면서 오늘 23장에 넘어오는 장면입니다. 23장. 그렇죠? 물론 19장에 이 앞에 내용도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갑니까? 그렇죠? 낙타가 바늘구멍을 못 들어가는데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면 누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의 십자가 부활과 대속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한다면 천국을 끌고 온 자, 천국을 들어가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분, 그분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23장을 좀 오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3장. 한 절을 좀 읽고 볼게요. 우리 읽을 내용대로 우리 22장 42절 말씀. 요즘 말씀 계속 읽는데요. 2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보기 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저는 이 구절을 마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잘못 봤던 구절이에요. 근데 새벽에 마태복음을 전하고자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지. 바리새인들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고는 있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그리스도를 마주 대했던 그들은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알고 있었지만 알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서 아,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자문자답을 많이 하잖아요. 우린 진짜 그것은 이제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 개인이에요. 나는 진짜 알고 있나? 그것을 뭐 알고 있죠. 왜그 물음 물을 정도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것을 믿고 있는가를 물을 때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많은 좀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3장 넘어가세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2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모세가 쓴그 모세오경, 율법을 정말 세밀하게 작은 부분까지도 정말 지키려고 애를 쓰고 실제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한 BC 기원전 200년 정도에 출현을 했어요. 왜?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로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 운동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맨 앞자리에서 누굴 보게 되냐면 이 사람들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들을.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평신도 운동의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바리새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구별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 무슨 말입니까? 건진받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또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에클레시아 할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뜻이 뭐냐?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그들은 구별되기 위해서 실제 삶을 살았고 그렇게 또 헌금을 이들의 중요시 있는 게 뭐였냐면 십일조.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 또 율법을 지키는 거. 여기에 굉장히 준수하면서 유대인 사회에서 상위층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모세를 추종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구약을 추종하면서 613가지 조항, 장로들의 유전, 또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23장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읽을 때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3장을 읽고 출발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계속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전장에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이란 말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성경에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 이들의 이름이 제일, 이들의 이말 자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분들과 제일 많이 예수님이 충돌을, 논쟁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하는 그 앞에 23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건드려요. 건드리고 묻고 와서 직접대고 시험하려고 덫을 놓고 올무를 걸려고 말을 걸고 계속 그래요. 근데 23장 내용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전장이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한번 내용을 좀 그런 생각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않고 움직이려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거죠.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항상 뭐 말만 하고서 그냥 다 하면 들어와서 이렇게 숟가락 놓고서 또 그냥 공치사 스스로 하는 사람들 인간들이 많거든요. 그런 모습이 이게 예수님이 그들을 막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겠습니까? 그 사회 전반으로 바리새인들에게 갖고 있던 생각들일 거야 아마도. 그들만 모르는 거죠, 사실은.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항상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 보이고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보일 때만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시장 나가면 존경받는 인물들이니까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그래. 이런 사람들인 거 이제. 그러면서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렇죠? 실제 존경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하지만 말만 하고 그런 사람들 모습을 지금 7절 말씀까지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니까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래요. 너희 화가 뭐냐면 너희에게 저주와 큰 고통이 있을 거라는 말이야. 마태복음 5장을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했잖아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에게 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 외식은 밖에다가 밥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니면서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서 말만 하고 실제 마음은 닿아 있지 않으면서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잘못된 가식적인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면서,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란 단어가 마태복음에 거의 100번이 나온다고 말하면 99번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거의 99%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근데 이 천국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결하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낙타가 바늘구멍 못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놓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너희들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봅시다. 13절 말씀 보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자들. 그렇죠? 어제 강단 말씀에 따르면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 부인들도 안 믿고 안 믿도록 하는 안 믿게 하는 그 자들. 그렇죠? 어제 그 말씀도 사실은 마태복음 본문이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그 대상이 믿고 있지 않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은 믿고 있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전달했던 복음이다.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계속 그런 각도예요. 계속 믿지 않으면서 실제 믿고자 하는 자들도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바리새인들 너희가 하고 있다. 그 말을 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또 나와 있죠. 화 있을진저.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나라에서 유대 사회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알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화가 있을 것이냐? 더 지옥 자식이 되는 역할들을 너희가 하고 있다. 막 찾아서 그 사람을 겨우 발견을 했는데 그 사람의 결과적으로는 찾아서 아예 못 믿게 해버리는 거야. 왜?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야. 왜 그러냐? 실제 그들 또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할 수 없으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이 고백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입니다라고 그들이 말을 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실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눈먼 인도자여, 또 나와 있죠. 화 있을진저. 그렇죠? 눈먼 인도자. 이게 누굽니까? 눈먼 인도자가 사실은 맹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맹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맹인이 뭡니까? 눈이 망한 사람들이에요. 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못 보는 사람들이죠.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는 눈먼 인도자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고, 19절에서도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하면서 맹인 눈먼 인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사실적으로 진실되게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들 향해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또그 뒤구절 말씀 보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 거다. 큰 너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자들아 말하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실제 이게 호세아인가 아모스인가 있던 내용들이에요. 정의와 긍휼을 모두 버리고 외적으로 제사만 지내고 할례받았다라고 자기는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여기고 실제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 있는 거야. 그런 정의와 긍휼을 이미 너희가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구나.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건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꾸짖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동안 계속 간족되고 계속 위협하고 올무에 걸려고 덤벼들던 그 사람들, 조직적으로 계속 덤벼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부정하면서 사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고 치고요. 근데 실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 그래서 오버랩이 되고요. 25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하반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너희는 지금 탐욕과 방탕으로 사실은 가득한 거예요.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가 속은 좋은 거,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이 사실은 더러운 거예요. 속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 거죠. 말은 하지만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이 되었다라고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서 또한 그렇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렇죠? 회칠한 무덤 밖은 멀쩡하고 깨끗하고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 안에는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더러움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시. 그러니까 선자들이 죽는 것을 본들이 막았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는 너희 조상 분량을 채우라. 무슨 말입니까? 조상들이 선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죽일 거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쭉 넘어가서 35절 그러므로 의인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라고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면서 화 있을진저 한 일곱 번 정도 말하고 있고요. 화 있을진저 일곱 번 정도. 그리고 외식에 대해서도 한 일곱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맹인이라는 부분들도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맹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할 말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23장은 이렇게 하면서 37절 말씀 보니까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은요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믿고 싶지 않고 사실은 알고 싶지 않고 사실 원치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실제 많이 아는 것 같고 잘 준수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마저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해방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딱 23장에 정리를 하는 장면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25장인데요. 24장, 25장은 재림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25장. 그렇죠? 요 19장부터 25장까지가 마지막 예수님의 다섯 번째 꼭지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장 내용을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슨 말이냐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폭삭 망합니다. 계속 로마의 개입으로 나라가 어려웠지만 70년엔 본격적으로 로마에게 지배를 당해요. 정말 성전이 싹 무너져요. 정말 돌멩이 하나 위에, 그렇죠? 성전이 이렇게 돌로 쌓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돌멩이 위에 돌 하나가 안 남을 정도로 초토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수님이 예표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종말이 있음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의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잖아요. 살아계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많은 거짓된 다른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시고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일본을, 일본이 한국을, 미국이 중국을, 중국이 미국을. 이런 내용들이 전 세계 흉흉한 이런 것 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인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라와 나라가 계속 자기 이권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다.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종말이 가까웠으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쭉 하면서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이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반응들이 민감한지 다 이 말씀들 그 상관에 있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이냐면 미혹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그때에 오히려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각도로 저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아, 그렇지. 그냥 무조건 24장, 14절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거구나. 그쵸? 당대 세계복음화가 이 천국 복음을 정말 뭐가 천국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계속 증거했던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첫 메시지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들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고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지만 또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겠지만 실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에 의해서 그런 움직임과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니까 큰 환란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쭉 하면서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큰 환란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계속 이미 택함을 취소하진 않으세요. 근데 그들이 한평생 방해받고 해방받고 혼란 가운데 살도록 해방하는 일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살 자들이 혼란 가운데 살 것을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순간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이맘, 이런 내용들이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아까 읽었던 3절에 주의 임하심, 이런 것도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24장은 그동안에는 탄생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쵸? 탄생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다, 다윗의 자손이다, 동방박사의 언급, 세례요한의 언급, 탄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본인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봐오면서 세번 정도 크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계속밖에 없다. 대신 죽는 그 일밖에 없더라고 말하고, 지금 그분이 죽음을 의미하면서 다시 그분이 재림하실 것을 그분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다 믿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마태복음 후미에 들어와서 그가 다시 죽음을 예언을 많이 했고 부활을 예언했으니까 지금 재림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쭉 내용들을 보고 30절 말씀 보니까 30절 중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3절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를 줄 알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갑자기 홍수가 말을 했지만 안 믿잖아요. 그러다 홍수가 시작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렇게 재림도 그럴 것이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쭉 넘어가서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의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쵸?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미혹되어지고 혼란스러운 일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렇죠? 그 추후에 25장에 이 내용을 또 말하게 될 것입니다. 46절 주인이 올 때, 그렇죠? 재림을 말합니다. 그렇죠?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것이다. 계속 올 것을 24장의 전반장에서 계속 그분이 임하실 것을, 그렇죠? 이것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계속 임하실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5장 넘어가니까 25장 보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드디어 열 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들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 메시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 양 지금 비교하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죠. 핸드폰 있으면 뭐예요? 배터리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차가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없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그렇죠? 주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림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슬기로운 자이고, 그들이 어떤 자냐? 그들이 충성된 자들이에요. 열처녀와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쭉 10절 말씀 보니까 신랑이 오므로, 그들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신랑이 오신다,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에 비유하였고 믿는 성도들을 신부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쭉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달란트 내용이 14절부터 25장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는 장면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또 주인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돌아오고 주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실제 그들이 얼만큼 남겼는가를, 얼만큼 충성되게 행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 수익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준비하면서 충성되었냐, 그렇죠? 충성되었냐, 그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말 나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까 말했죠? 열처녀들, 주여 주여 문 열어주세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달란트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익한 종들아. 똑같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앞에 23장에 이미 바리새인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미 이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쭉 넘어가서 31절 말씀부터 쭉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지금 열처녀 비유도 오신다,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오신다, 지금 또 인자가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계속 오신다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림 따위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좀 넘어가서 3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그 일들, 그 일들이 주님께 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네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시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여천여 비유에서는 기름, 달란트 비유 충성됨, 또 양과 염소를, 그쵸, 양됨과 염소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쵸, 다 마치시고라는 말로 마태복음이 구별되어 있어요. 요게 다섯 번째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고장면입니다.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큰 예수님의 큰 사역의 주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 메시아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또이 천국 복음이, 그가 다시 오신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게 증거되는 그때에 끝이 올 것이다. 그 복음이 그렇게 전달된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마음대로, 어우, 나라가 흉흉해, 어우, 종말인가 봐, 번개 크게 치면, 어우, 종말인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의 종말, AD 70년에 이걸 말하고 있고, 나라도 망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천국에 대해서, 이 복음,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다 시작이다. 그렇죠?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통 그 전에 뭐 전천년, 무천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후천년 이렇게. 그런 것처럼 큰 고난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에베소서 우리 그 1장 18절인가요? 마음의 눈을 밝힐 때만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도 우리 각각 개인들에게 더 지혜 있는 종으로, 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 될 것을 또 한번 되뇌이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요. 한 주간을 또 우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여러분 각자 개개인들에게 큰 답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서 한 주간도 또는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영생과 영벌 사이에서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오심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자, 충성된 자로서 삶을 살게 인담을 돼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이 현실에 매이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담을 돼 주옵시고, 원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보게 하시며, 한 발자국 더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했는 김순희 형제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또 본인에게 병이 있음을 자각하게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또 그를 두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인도가 있게 하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김은정 자매와 주소영 권사님과 소영교 장로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관련된 많은 또 병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며, 함께 중보기도하며 함께 주님께 아뢰이며 하나님의 커다란 선한 교역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볼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깊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또 말씀을 들고 수종들에게 부족함없도록 그들의 마음과 머리와 또눈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볼수 있으며,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감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음을 대해 주옵시고, 같은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게 된다음을 대해 주시옵시며, 또 온라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힘을 더하셔서 말씀의 증거되는 곳곳마다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된다음을 대해 주옵시고, 성경의 믿음이 더해지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림에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교회와 관련된 모든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